할렐루야. 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가 그동안 2년여 동안 제한적으로 닫혀있고 잠겨있던 모든 부분들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여러분들이 연휴 때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출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세 가지를 그래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피차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음식물 반입은 여전히 좀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진행과 지침을 따라서 사적인 모임 10명 이상은 교회 내에서도 금지되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개방합니다. 자유롭게 출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용서에 관한 주제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주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곱 마디 말씀 중에 특별히 용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인류의 문제는 결국 용서의 문제라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 신음은 바로 이 주제에 전부 자유롭지 못하고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용서하면 굉장히 그 단선적이거나 표피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이 정도 조금 더 진전을 하면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용서를 받아야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의미가 없지 않죠. 그러나 그것만이 용서가 갖는 주제일까? 그렇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증상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인간만 타락을 하고 병든 게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가 타락을 했어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질서가 다 파괴되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비루셨던 그 용서의 주제는 전체적인 것이고 또 전 인류의 문제이며 전 우주적인 회복을 그 속에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이해해왔던 그런 용서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못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했던 그 의미는 도대체 어떤 용서를 목적으로 했기에 그런 참혹한 죽음과 버림을 당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아피에미라는 헬라말을 쓰는데 이 말을 직선적으로 용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자유롭게 한다 그 뜻이에요. 자유롭게 한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해방시킨다.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아피엠이라는 의미 속에 담아진 용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 용서는 어떤 사람을 자신에게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당연히 이것도 용서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책임을 지시고 담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쭉 그 진행하고 있던 마태복음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에 일관된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했죠. 그런데 누가는 어떤 신학적인 그 주제를 강조했는가 하면 구원자, 구원자. 그래서 인간을 항상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누가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 여기서부터 그 구원의 의미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라고요. 이것이 누가가 강조하고 드러내고 싶은 굵은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용서라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사하여달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빌었던 용서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뜻밖에도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그 출처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보겠는데요. 우선 구약 성경을 보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상에서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독특한 장면을 먼저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주로 젊은 날을 보내셨던 지역은 갈릴리의 가장 험하고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이죠. 거기에 도착하셨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당시에는 지켰을 거고 또 회당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성경 읽을 순서가 어느 부분인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회당이니까 성경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소지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회당에 가야 그 성경 읽는 낭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근데 그날 성경 읽을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싶었던 용서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주제는 좁은 주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주제입니다. 모든 이지러지고 빗나가 있고 비틀려져 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용서예요. 그것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무슨 해를요? 주의 은혜의 해. 굉장히 중요한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앞에 한 절만 돌려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이러한 것을 위해서 다음 절 주의 무슨 해요? 은혜의 해. 여러분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좀 우리가 보면 이사야의 글인데 좀 띄워주실까요? 원본을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펼쳐서 읽으셨던 그 이사야의 글의 원본이에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무슨 해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오해하지 말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슨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실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그분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자유와 용서와 사심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원수를 멸하시는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죠? 보복의 날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비틀려져 있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 억울했던 모든 시간들, 곡절들, 사연들을 그 보복의 날에 맡기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과 그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그 전부 우리가 하려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날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소리는 그 진정한 성경적 용서가 실현되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피비린내, 고통들, 인류의 고난들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용서라는 주제는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씩 구약의 내용을 좇아서 이 용서를 담은 성경적 회복을 담은 그 내용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좀 띄워주실까요? 25장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그랬죠?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갈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6년 동안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땅을 갈아요. 그리고 7회 되는 해는 그 땅을 안식해야 돼요. 2절 다 같이 3절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다음 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누구에게 대한 안식이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다음 절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다음 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안식년은 농사를 안 했는데 소출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라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다 같이 시작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예, 이 안식년의 소출은 그 전해에 심은 것들일 수도 있고 그해 그 땅에 여기저기 뿌려졌던 씨앗들이 저절로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먹도록 했죠? 나그네들, 객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먹도록 그건 거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소유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명령하는 이유가 누구에 대한 안식이에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 여섯 해 동안 내가 땀 흘려 심고 거두었던 모든 결실과 결론과 결과들이 누구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안식년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을 하나님 앞에 다 오랜 역사 속에서 부정하고 무너뜨립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안식년이라는 형식은 지켜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종들을 부려서 그 땅에 생산될 결과물, 소출들이 탐욕스러움으로 아깝기 때문에 계속 땅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끊임없이 이 안식해야 될 해에 안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땅은 계속 신음하고 땅은 과도하게 농사를 지으니까 더 피폐해지고 점점 곡식은 줄어드는데도 사람들의 탐욕과 그 이익에 기준한 삶의 철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결국 이들을 먼 나라로 포로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은 자동 뭐가 될까요? 자동으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쉬어지게 되는 겁니다. 밭갈 사람, 농사질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땅을 밭을 갈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사이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율법을 주었는가 하면 대속죄일이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대속죄일은 7년 단위로 안식년을 지내서 49년째 되는 애는 일곱 안식일이 일곱 번째 겹치는 해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희년이라는 개념이 용서라는 개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희년이 되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날에 요벨이라는 뿔나팔을 만들어서 대속죄일을 선포합니다. 뿌 하고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를 선포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졌던 땅을 남에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원래 팔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영을 잘못하거나 또 어려워서 그걸 다른 데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돌아오면 첫째는 그 밭을 원래 판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땅이 돌아와요. 두 번째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와요. 이게 대속죄일이 갖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가운데 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완성하신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희년의 개념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세 가지가 돌아와야 돼요. 첫째,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선언하시고 은혜의 해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지상과제와 삶의 숙제를 갖게 됐는가 하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하심과 회복과 돌아옴과 자유와 기쁨과 용서가 선교와 전도라는 이름으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선포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용서를 선언하신 중요한 우리에게 던져진 이어질 과제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첫째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 세상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는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죠? 아버지와 단절이 되었던 종의 신분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 명확한 그림이 어디에 소개되죠?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잖아요. 아버지와 단절을 선언하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 죄와 먹고 마시는 죄의 종으로 살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와서 신발이 신켜지고 좋은 옷이 입혀지고 결정적으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심으로써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신분이 아들로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큰 용서의 개념 속의 한 측면입니다. 그것이 돌아와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그랬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교제라는 말이 왜 오늘 용서와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단순히 용서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미만 이해를 갖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용서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죠? 내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분여하고 나눈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음 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받고 죄 용서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가 온 겁니까?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 이게 내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명령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새롭게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야, 용서라는 개념 속에 이런 명령이 있었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용서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려면 오늘 코이노니아가 내 이웃들 속에 확대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이게 용서가 갖는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용서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원천적인 질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았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물질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용서의 적극적인 명령인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성도 간에 적극적인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코이노니아, 사도행전의 명령처럼 이 세 가지 자유가 여러분들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 속에 펼쳐지고 적용되고 순종되고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몸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 주시고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분의 자유. 세 번째는 물질로부터의 자유. 성령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용서함을 입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어떤 적극적인 용서의 실천을 실현했는가? 물질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의 태도를 표현했어요. 이 세 가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 여러분 속에 용서가 실현되는, 용서가 순종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붙들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